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치가 있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도 말고 더 이상 요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스스로 그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은 그렇게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 대한 그 기대치를 낮추면은 더 이상의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너무 높이 잡을 것이 아니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 자신에 대한 그 기대는 높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장이 있고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본문 16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1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역한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 것입니다.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증함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가증함, 악한 음모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손주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의 악한 음모와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깁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녀들은 뭐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고생한 그 모든 것 자녀들이 그 부모의 고생을 좀 알아주면은 그나마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그걸 몰라주고 부모의 마음 몰라주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요 서럽기도 하고 슬프고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니까 다른 신을 쫓아 따르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엉겅퀴를 내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어떻다고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기쁨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는 건 지극히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1914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요. 27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횡단을 도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도전이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무모한 것이었고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남극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음바다에 배가 꼼짝없이 갇혀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냐 하면은 1년 3개월 동안 그들에게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런데 세클턴을 중심으로 한 그 대원들이 최악의 기온과 악천 속에서 생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1000킬로가 되는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 1년 3개월 만에 외부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조하여 다시 이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극 횡단을 시도하였지만 남극에 도착도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영웅이 된 것은 그들이 남극에 가보지도 못하였지만은 어떤 업적을 이루지도 못하였지만은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최악의 조건에서 1년 3개월 동안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것 하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다른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쌓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이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좋은 열매도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참아도 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좋은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 성도들은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불의하고 거짓되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생명이 있고 좋은 열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고 빛의 자녀가 열매 맺는 이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차집사님 늘 기도를 강조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아야 되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지난주에 차집사님이 그 인사하는 거, 새해 인사하는 거 아직 잊지를 못해요. 기억이 나요.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무슨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진정 받아야 될 복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새해 인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들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늘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알고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버리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원통함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백성들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통함을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자기의 원통함을 믿음으로 잘 풀었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라고 하면은 당연 다윗이 될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이지. 이때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친족이에요. 사울왕의 친족이었어요.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이제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죠. 다윗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피를 흘린 결과 하나님께서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겼구나, 이제 다윗을 향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렇게 저주하는 그 사람의 머리를 벨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나니까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때의 다윗이 그래 나를 저주하는 자 그 목을 베어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내 몸에서 난 아들 또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그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라고 한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사실 그런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원통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과 지인들에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욕을 들어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다 보면은 하도 분통이 나서 원통해서 야무지게 한번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맡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복하고 원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위로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025년 새해에는 나의 억울함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원통함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